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의 시신에서 독성화학물질 VX가 검출됐다고 말레이시아 경찰이 발표했습니다. 칼리드 아부바카르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오늘 김정남 씨가 피살된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VX는 현재 화학무기로 등록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말레이시아 경찰은 언론 보도문을 통해 말레이시아 화학국으로부터 김정남 씨의 얼굴과 눈 점막 부위에서 VX로 불리는 신경작용제가 검출됐다는 잠정보고서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VX는 신경작용제 독극물인 사린가스보다 피부 노출에 따른 독성이 훨씬 강해 피부에 닿을 경우 즉각 씻어내지 않으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칼리드 청장은 김정남 씨의 유족에 대한 정보를 북한 대사관 측에 요청하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핵능력을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핵무기 능력은 뒤처져 왔다며 누구도 핵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미국의 핵능력이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러시아와의 핵 감축 합의는 다른 합의들과 마찬가지로 일방적인 합의였다며 이제 좋은 합의를 이루기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중국에 대해 남중국해 한복판에 3년 전부터 막대한 군사시설을 건설하고 그동안 위안화의 환율 조작으로 엄청난 이익을 얻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을 줄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최근 북한산 석탄 금수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환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밖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절대 노라고 말하지 않겠다면서도 너무 늦은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멕시코 당국에 불법 체류자들을 대량으로 추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과 켈리 장관은 어제 멕시코를 방문해 엘리케 페냐니에토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약속했습니다. 두 장관의 이번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불법 체류자 강력 단속 계획으로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페냐니에토 대통령과 멕시코 정부 당국자들은 멕시코 관련 무역과 이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입장에 대해 우려와 불만을 표출해왔습니다. 페냐니에토 대통령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내 멕시코인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멕시코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터키와 인접한 시리아 알바브 지역에서 오늘 자살폭탄 공격이 벌어져 적어도 35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폭발은 수시안 마을 내 반군 검문소에서 발생해 반군과 민간인 여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터키군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리아 반군은 어제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로부터 알바브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문소에는 이날 알바브를 탈출했다 되돌아가려는 사람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ISIL 반군들은 시리아 내 다른 장악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일부는 알바브에 숨어 저항하고 있습니다. 리비아 서부 항구의 한 화물 컨테이너 안에서 아프리카 난민 시신 13구가 발견됐습니다. 리비아 적신월사 관계자들은 숨진 사람들이 해안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며칠씩 컨테이너 안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13살 소녀와 14살 소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 안에 함께 갇혀있던 나머지 56명은 구조됐지만 일부는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비아는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향하려는 난민들의 주요 관문이 되어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경찰은 살해에 사용된 독극물이 VX 신경성 독가스였다고 밝혔습니다.
Chemical that we discovered which caused the death of Kim Jong is
한국 정부는 북한의 김정남 암살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매우 위험한 문제이며 그 해결은 중국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2부 북한 날씨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 산간은 내일 낮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8도에서 0도, 낮 최고는 영하 6도에서 1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미터, 서해에서는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의 시신에서 독성 화학물질이 검출됐다고 말레이시아 경찰이 발표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부총리는 북한과의 외교관계 재검토를 관련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남 씨 암살 사건을 수사 중인 말레이시아 경찰은 24일 김 씨가 신경성 독가스인 VX에 의해 살해됐다고 밝혔습니다. 칼리드 아부 바카르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이날 김정남 씨가 피살된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Chemical that we discovered which caused the death of Kim Jong is VX nerve.
김정남 씨의 여권상 이름인 김철을 사망에 이르게 한 물질은 VX로 현재 화학무기로 등록돼 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말레이시아 경찰은 언론 보도문을 통해 말레이시아 화학국으로부터 김정남 씨의 얼굴과 눈 점막 부위에서 VX로 불리는 신경작용제가 검출됐다는 잠정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VX가 UN의 화학무기 금지협약에 따라 화학무기로 규정된 물질이라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화학국 산하 화학무기센터는 김정남 씨 부검 당시 채취한 샘플을 이용해 VX 물질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X는 화학무기용 물질 중 독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VX는 신경작용제 독극물인 살인가스보다 피부 노출에 따른 독성이 훨씬 더 강하고 흡입하는 경우에도 VX의 독성이 약간 더 높습니다. 특히 10mg 수준이면 피부 접촉만으로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고 눈에 보일 정도의 액체 VX가 피부에 닿을 경우 즉각 씻어내지 않으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밝혔습니다. VX는 지난 1988년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이 북부 쿠르드족 거주지역에 살포해 수천 명을 사망하게 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은 VX를 대량 살상무기로 분류했고 1997년 발효된 화학무기 금지협약에 따라 190여 개 협약 당사국이 VX의 개발과 생산, 사용 금지는 물론 보유 중인 무기도 단계적으로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은 화학무기 금지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칼리드 청장은 VX를 직접 손으로 만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국적 여성 2명 중 1명이 구토를 하는 등 독극물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VX에 노출됐던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2청사 인근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와 함께 독가스 제거 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칼리드 청장은 VX와 북한 간 연계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까진 말하지 않겠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이날 발표는 북한이 주장하는 쇼크사 혹은 자연사를 정면으로 부인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칼리드 청장은 김정남 씨의 친족이 조만간 말레이시아에 입국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We have requested the North Korean embassy to inform the next of kin, so we are still waiting.
북한 대사관 측에 유족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으며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아마드 자히드 하미디 말레이시아 부총리는 북한과의 외교 관계에 대한 재검토를 관련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언론들에 따르면 아마드 부총리는 외무부가 북한과의 외교 관계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이를 보고해 내각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말레이시아는 북한과의 외교 관계가 유지되기를 바라지만 말레이시아의 법과 전문가들의 전문성 또한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마드 부총리의 발언은 최근 강철 북한 대사가 말레이시아 당국의 수사 발표를 강도 높게 비난한 사실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아니파 아만 말레이시아 외무장관도 말레이시아 대사로서 그는 말레이시아 정부를 신뢰해야 한다며 강철 대사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안이파 장관은 전 세계가 말레이시아의 조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강철 북한 대사가 망상적이고 거짓말을 하면서 말레이시아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소행으로 굳어지고 있는 김정남 암살 사건의 배후에 대해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또 중국 관영 CCTV가 이번 암살 사건과 관련해 평양 특파원을 연결해 보도하면서 중국 당국의 입장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배다른형인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해 솔직하게 시인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북한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대한항공 폭파 사건과 천안함 폭침 때와 마찬가지로 김정남 암살 사건도 날조라고 주장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한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정말 이러면 이럴수록 더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이미지만 더 나빠진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시인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북한으로서도 좋을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정준희 대변인은 김정남 암살에 신경작용제인 VX가 사용됐다는 말레이시아 경찰의 발표에 대해선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김정남 암살에 신경성 독가스인 VX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화학무기인 이 VX의 출처를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관영 CCTV가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해 북한 평양 현장을 연결해 보도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CCTV가 평양 주재 특파원을 연결해 김정남 암살 사건을 보도한 건 이례적입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의 배다른 형인 김정남의 암살 사건인데다 그 배후로 김정은 위원장이 지목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CCTV는 24일 아침 뉴스에서 말레이시아 경찰청장 기자설명회와 평양 현지 연결, 한국 정부와 민간 반응 등 김정남 사건을 10여 분간 집중 보도했습니다. CCTV는 다만 사망자를 김정남이라 하지 않고 북한 국적 남성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이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해 북한 당국을 배후로 지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배정호 박사는 아직 가족들의 유전자 정보 대조 작업을 통한 김정남의 신원 확인 과정이 남은 만큼 중국이 김정남이라 밝히진 않았지만 우회적으로 북한 당국이 배후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우회적으로 북한이 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거 아닙니까? 특파원이 평양의 분위기를 전달할 정도로 우리가 가늠해 볼 때는 북한 남성이라 표현했지만 북한 남성이 상당히 북한에서 무시할 수 없는 로얄 패밀리나 큰 비중이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지금 이제 시사하는 것이고 그죠? 추론한다면 김정남으로서 중국도 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거죠.
배정호 박사는 아울러 평양 현지에서 김정남이 죽은 데 대해 이렇게 드러내놓고 보도를 했다면 중국이 북한에 의해 김정남이 암살됐다는 걸 인정한 셈일 뿐 아니라 북중 관계 역시 불편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당국은 그동안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해 그 어떤 논평은 물론 북한을 비판하는 의견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22일까지 중국의 입장엔 변함이 없고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이에 따라 CCTV가 23일부터 관련 소식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보도를 내보내기 시작한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살해 사건과 관련해 또다시 음모론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와 한국 정부가 모의해 자신들을 테러분자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테러 범행에 대해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말레이시아 주재 강철 북한 대사는 김정남 암살 사건의 배후가 북한일 가능성이 점차 커가자 이에 대해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As far as all the happenings clearly show that this incident is politicized by Malaysia in collusion with South Korea.
이번 사건이 말레이시아와 한국이 공모해 정치적 쟁점으로 만든 게 분명하다며 말레이시아 정부에 사건에 대한 공동 조사를 제안한 겁니다. 북한 정부는 이어 22일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조선법률가위원회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김정남이 독살된 것이 아니라 자연사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북한은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수사가 국제법이 보장한 자신들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발생 열 하루 만에 처음 나온 북한의 공식 반응이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도발이나 테러 연루 의혹을 발뺌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천안함 폭침 사건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0년 한반도 서해 북방 한계선 경계선 부근에서 천안함이 침몰한 것이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줄곧 부인하고 있습니다.
해군 기지에서 떠나서 저 공해를 돌아서 뒷좌행으로 와서 그 배를 침몰하고 또 다시 그 돌아간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당시 북한 국방위원회는 이례적으로 외신 기자들을 모아놓고 천안함이 북한 잠수함이 쏜 어뢰를 맞고 침몰했다는 조사 결과가 날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김정남 피살 사건처럼 공동조사를 제의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소행으로 확인된 1983년 10월 미얀마 아웅산 테러 사건도 부인했습니다. 당시 북한 공작원들이 아웅산 묘지를 참배하려던 전두환 한국 대통령을 겨냥해 폭탄을 터뜨렸지만 전두환 대통령은 가까스로 화를 면하고 강요급 고위관리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이 사건은 미얀마 당국이 폭탄을 설치한 북한 공작원 한 명을 사살하고 두 명을 생포하면서 북한의 소행임이 밝혀졌지만 북한은 끝내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당시 대내외 매체들을 총동원해 남한이 사건을 악용한다면서 이 사건이 남한 내부 싸움의 결과라고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현지에서 체포 또는 사망한 공작원이 북한 국적이라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년 뒤인 1987년 11월 북한은 또다시 테러를 감행했고 이 사건에서도 북한의 발뺌은 계속됩니다. 북한 공작원 2명이 중동에서 한국으로 가던 대한항공 858기를 폭파해 승객과 승무원 115명이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당시 한국 정보기관이 북한 공작원 김현일을 체포해 사건 전모를 밝혀냈지만 북한은 이 사실도 끝내 부인했습니다. 그 밖에 북한은 지난 2009년 77 디도스 사태와 2013년 3.20 사이버 테러 때도 배후로 지목됐지만 역시 발뺌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호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소식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평양은 지금 시간입니다. 집권 5년 차를 맞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안팎으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이복형 김정남 암살과 중국 정부의 석탄 수입 중단 때문입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재 직면한 가장 큰 악재는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입니다. 김정남 피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은 20일 북한 외교관 한 명을 포함해 북한 국적자 8명이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칼리드 아부바카르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입니다.
One attached to the North Korean embassy. And the other one, a staff.
칼리드 경찰청장은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외교관 한 명과 고려 항공 직원 한 명이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며 북한 대사관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이 북한 정권의 소행일 가능성이 더욱 짙어진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의 침묵을 지키던 북한은 사건 발생 열흘 만에 첫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은 23일 조선법률가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번 사건이 공화국 국민 사망 사건이라며 배후에 북한 당국이 있다는 얘기는 음모 책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살된 김정남의 이름과 그가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이란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탈북민단체인 NK지식인연대 김웅광 대표는 북한 같은 사회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했다는 것은 도저히 거론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모부를 죽였을 때는 고모부 하도 나쁜 놈이라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이번 또 형까지 죽였다 하면 아 이게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이건 뭐 지도자는 고소하고 이런 생각들을 이제 작스럽게 아주 급속도로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체제에 주는 위험은 대단히 크기 때문에.
김은강 대표는 그러나 2, 3개월이 지나면 김정남 암살 소식이 북한 사회에 알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각종 대북방송과 국경을 드나드는 보따리 장수 등을 통해 소문이 퍼진다는 겁니다. 다시 김은광 대표입니다.
아마 두세 달 정도면 어느 정도 한 50% 정도까지는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워낙 또 통신도 발전하고 뭐 사람들이 왕래도 많으니까요.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해 국제사회 대북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미 평양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또 나집 라작 총리와 국방장관, 문화부 장관 등 말레이시아 정부 고위 인사들과 언론은 북한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탈북민들은 김정은 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북한전략센터 강철환 대표입니다.
지금까지 자행됐던 북한의 이런 테러, 납치, 이런 이제 만행들이 김정남 사건을 계기로 뭐 이한영 사건이나 또 뭐 아웅산 테러 뭐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북한의 해외 테러가 이제 담겨 있는 범죄, 정말 아주 이제 인간의 해서는 안 될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조사를 해서 고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의회를 중심으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올 연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지난 18일 밝혔습니다. 석탄은 북한 전체 수출액의 40%를 차지하는 효자 품목으로 북한은 지난해 석탄 수출로 미화 11억 4천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한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한국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입니다.
북한의 외화 확보에 큰 차질이 생기는 거고 수출이 절반으로 반토막이 나는 거고 또 석탄 자체 산업이 침체됨으로써 북한의 다른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석탄 수출 중단은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자금에도 상당한 주름살을 안겨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석탄 수출과 해외 노동자 파견, 개성공단 등을 통해 연간 수십억 달러를 벌어왔습니다. 이렇게 모은 외화로 김정은 위원장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한편 사치품을 구입해 당간부와 군 장성들에게 하사하는 등 통치 자금으로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폐쇄됐고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이 해외 각국에 파견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 군부가 북한 내 탄광 대부분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권의 핵심 축인 군부도 자금난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매우 크고 위험한 문제라면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취임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비교적 자세히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강조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엄청난 통제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원하기만 하면 중국은 북한 문제를 매우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가 매우 좋았다며 이 전화통화가 출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 계획은 매우 위험하며 벌써 몇 년 전에 뭔가를 했어야 했다고 말하고 매우 위험하고 매우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을 위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가속화하는 방안에 대해 묻는 질문에 그것 말고도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두고 보자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계획에 대해서도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중국이 이 계획을 매우 신속하게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수차례에 걸쳐 북한 문제가 매우 위험하다는 점과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강력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절대 노라고 말하지 않겠다면서도 지금의 그림으로는 너무 늦은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해 햄버거를 먹으며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한 일에 매우 화가 났다며 솔직히 말하면 이 문제는 오바마 행정부 때 해결이 됐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은 중국이 북한으로부터의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하자 중국을 주대없는 대국이라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의 조치에 자극받은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3일 정필이라는 이름의 필명으로 너절한 처사, 유치한 셈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습니다. 이 기고문은 최근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결정을 내린 중국을 맹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고문은 명색이 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가 주대도 없이 미국의 장단에 춤을 추면서도 자신의 너절한 처사가 마치 북한 주민 생활에 영향을 주려는 게 아니고 핵 계획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을 지칭하진 않았지만 대국이라는 우회적인 표현으로 사실상 중국을 비아냥거린 의도라는 해석입니다. 기고문에는 친선적인 이웃이라고 하는 주변 나라라든가 덩치 큰 이웃 같은 표현들로 기고문이 비난하는 대상을 직접 가리키지는 않았지만 중국임을 곧바로 알 수 있습니다. 기고문에서 너절한 처사라고 표현한 것은 중국 당국이 최근 올해 연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한 조치를 의미한다는 분석입니다. 법률적 근거도 없는 유엔 제재 결의를 구실로 인민생활 향상과 관련되는 대외무역도 완전히 막아치우는 비인도주의적인 조치들도 서슴없이 취하고 있다는 문장이 이런 분석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석탄은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으로 중국으로의 수출길이 막히면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외화 수입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대립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중국이 대북 제재에 일정 정도 호응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됐고 북한은 자초한 이름에도 이에 반발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전병곤 박사입니다.
북한에게는 굉장한 타격이 될 거고요. 네, 그래서 북한의 반응도 그렇게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은 중국은 최소 수개월 동안은 이거를 진행할 그런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거든요.
전문가들은 북한과 혈맹의 전통을 갖고 있는 중국의 이번 조치가 앞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자극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북한이 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으로선 지정학적 가치 때문에 자신들을 포기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오히려 중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추가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반발을 행동으로 보여줄 가능성, 물론 명분은 미국에 대한 대응 차원의 조치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 불안정을 야기하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을 부추기면서 사실은 중국을 압박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도발적인 행태까지도 배제할 수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박사는 중국의 석탄 수입 금지 조치는 북한을 압박하고 미국엔 성의를 보이는 이중 효과를 노린 것이지만 그렇다고 북한 정권을 근본부터 흔들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박 박사는 북한 입장에선 중국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까지는 전략적 도발만큼은 자제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중국의 석탄 수입 전면 금지 효과는 그것이 현실화되려면 어느 정도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 무엇보다도 북한에게 가장 중요한 고려 대상은 미국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중국의 석탄 수입 금지만으로 북한이 인내심을 버리고 장거리 로켓 발사나 핵실험과 같은 전략 도발을 실시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북중 관계에 대해선 연초에 잠시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는 듯 했지만 악재가 잇따라 터지면서 냉랭한 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로 북한 선수단의 국제대회 참가에 불편함이 있다고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이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지난 20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 선수들 항공권을 모두 현금으로 구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IOC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웅 의원을 백성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일본 현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북측 조선올림픽위원회 또 당국 차원에서도 같은 입장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내가 평양에 가 있으니까 이제는 평양에서 그 분위기와 조선올림픽위원회 분위기 그 입장을 대변해서 대답할 수는 없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올림픽위원회가 지금까지 올림픽 경기대회에 빠진 거 없지요. 1992년 이래 다 참가합니다. NOC들이 올림픽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건 우무성을 띕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거 자격, 퀄리피케이션이 있죠. 퀄리피케이션 받는 만큼 갈 수 있으니까.
원칙적이긴 합니다만 남북한 네. 간 특별한 관계 때문에 평창 준비위원회 쪽에선 뭐 진작부터 북측 선수들 참가를 희망한다 이런 기대를 밝혔었고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사전에 뭐 양측이 어떤 방식으로든 의견을 교환하지는 않았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퀄리피케이션 단계가 다 끝나고 낙착이 되면 아마 그 만나서 얘기할 건 해야 되겠죠.
네. 전에 마식령 스키장을 동계올림픽 대회장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언급하신 적이 있어서요. 여전히 그런 기대를 네.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시간적으로 좀 늦었는데 같은 민족끼리 뭐 결심하면 못할 것도 없겠죠.
네.
우리 한쪽에서만 할 수 없으니까 IOC하고 아마 협상이 돼야 될 겁니다.
작년에 브라질 올림픽 참가하셔서 저희 방송하고 인터뷰하시면서 올림픽 네. 때마다 모든 나라에서 고위급 이 인사들이 참가하는 게 정상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때는 최룡해 네. 노동당 부위원장이 동행을 네.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평창 네. 대회 출전이 만약에 결정이 되면 북측 고위급 네. 대표단의 한국 방문 역시 성사될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러운 거겠죠?
그 올림픽 경기 때 내 나라로 돼서 정부 대표단이나 고위급 대표단들 가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도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이제 참가가 막차기 되고 퀄리피케이션이 잘 돼서 많은 인원들이 당선이 되고 그렇게 하면 아마 그런 것들도 잘 흘러가지 않겠나는 생각입니다.
다들 지금 평창올림픽의 북측의 참가 여부에 관심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전에 중요한 대회가 또 있습니다. 한국 무주에서는 올해 6월이죠.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열리는데 북측 선수를 포함한 ITF 태권도인들 무주 대회는 참가합니까?
ITF 본부 성원들 문제는 모르겠는데 저는
네.
WTF 총재 조정원 박사한테서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초청장을 받았는데
올해 또 대회가 많습니다. 무주 대회가 열리고 나면은 한 두세 달 뒤쯤이면 또 ITF 중요한 행사가 있죠. 태권도 세계 선수권 대회가 평양에서 열린단 말이죠.
예예, 9월에 있습니다.
네. 한국 선수들, 물론 WTF 일원으로서가 될 텐데 초청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 분야인데
네.
남경 합의서에 따라서 아마 ITF 본부에서 집행위원회가 그 결심을 해서 할 겁니다. 그 좋죠. 그때 뭐냐면 저 WTF 시범단도 하고
네.
이런 방향에서 일이 전개되면 좋은 일인데 며칠 전에 로잔에서 비공개 협상을 ITF 사무총장, 그다음에 WTF 사무총장이 만나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어떻게 전개됐는지 모르는데 14일 날 로잔에서 했습니다.
그런 회담이 비공개로 열렸다면 뭐 당연히 중요한 이슈는 남북이 각각 주도하는 두 태권도 연맹이 함께 올림픽에 참가하는 문제가 될 텐데 벌써 뭐 아주 오랫동안 논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목표는 2020년 도쿄올림픽이다라고 지난번에 저하고 인터뷰를 예.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3년 남은 게 아니라 올해 7월까지는 결론이 나야 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촉진해야 됩니다. 협상을.
한국이 주도하는 WTF는 WTF식으로 경기를 하고 ITF는 또 개별적으로 올림픽에 들어가는 방안 이렇게 세부 종목으로 들어가는 걸 과거에 말씀을 하셨어요. WTF 쪽에서도 여기 지금 동의를 하고 있나 해서요.
그러니까 스포츠로 ITF가 새롭게 들어가는 것은 안 됩니다. 결정적으로. IOC가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벤트로 들어가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 이벤트.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그 월드 태권도 페더레이션이 recognized by IOC란 말입니다. 인정을 받은 종목이니까 동종의 이름을 가진 스포츠가 또 들어오는 거는 IOC가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두고 WTF의 우산 밑에서 암브렐라 밑에서 ITF하고 이제 합의되면 ITF가 하나의 이벤트로 들어가야 됩니다. 레슬링에서 그레코로망이 있고 프리스타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면 ITF를 위한 메달 수를 늘려야 합니다.
네.
이거는 그 제가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몫이죠. 메달 수를 늘리고 선수 인원수를 늘리는 문제. 이게 IOC가 제일 신경 쓰는 겁니다. 근데 시간은 없습니다. 7월 달까지 끝내면 안 됩니다. 6월 한 20일까지 끝내야 됩니다.
네. 2007년하고 2011년에 북측 태권도 시범단이 미국에서 공연을 했고 당시에 많은 관심도 받았는데요. 3차 네. 미국 시험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이제 그 미국 태권도 쪽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야 합니다. 계속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그 북측 올림픽위원회에서 외부 제재 때문에 스포츠 발전에 영향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일부 그 네. 스포츠 용품 확보가 어려워졌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 다른 영향이 있습니까?
스포츠 용품이 들여오는 것까지도 유엔 제재다 하고 막는데 유엔 제재 스케트나 양궁까지도 뭐 그 제재 품목에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이게 가장 비인도주의적인 거지요. 그게 무슨 락셔리입니까? 사치품입니까?
스키나 리프트 뭐 이런 품목들도 다 그 리스트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순수한 스포츠 목적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쓰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유엔에서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축구공도 한 제재 항목 들어가야 됩니다. 탁구공도 들어가야 되고 다 제재 항목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정치 문제가 스포츠에 악용되고 토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
이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권층을 위한 어떤 향유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네, 우려가 유엔에서 그러니까 있었거든요.
마신령에 다 와보라 한 겁니다. 평양에 와보라. 이 전국적으로 이거 스포츠 붐이 불어가지고 모두 체육을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저거 공화국 출신 IOC 의원이긴 내가 그걸 비하하고 있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와서 눈으로 봐라.
일부 스포츠 용품 확보 말고 다른 제재 영향은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거는 뭐 특별히 없습니다. 자금 유통 같은 데서 좀 힘든 거 있죠. 이제 선수들 다른 나라에 출전할 때 그 현찰을 가지고 나가서 비행기 사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는데 그거는 뭐 크게 힘든 건 없습니다. 가요시가 잘 도와줍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으로부터 북한의 스포츠 교류 현황과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이번 주 자유아시아 방송 RFA의 한반도 관련 보도를 살펴보는 주간 RFA 소식 시간입니다. RFA는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방송입니다. 심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임명한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을 심각한 위협국가로 판단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보도했습니다. RFA에 따르면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해 11월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포린 폴리시 이니셔티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북한을 핵무장국으로 지칭하면서 미국이 북한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메스터 안보보좌관은 이에 앞서 지난해 5월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핵무장 가능성과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 등을 지적하며 북한을 특별히 위협적인 존재로 꼽았었습니다. 또 지난해 4월 상원군사위원회 증언에서는 러시아와 중국, 이란과 함께 북한을 미국에 대한 4대 위협국가로 지목했습니다. 스위스가 지난 22일 북한에 대한 추가 독자 제재를 발표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이날 금융, 무역, 운송, 교육 등 4개 분야에 걸쳐 대북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금융 제재의 경우 스위스 내 북한 외교 공관과 공관원의 스위스 은행 계좌를 1개씩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계좌는 모두 폐쇄토록 했습니다. 또 북한이 소유하거나 임대한 부동산이 외교 활동에만 사용돼야 한다고 명시해 그동안 암암리에 이루어져온 부동산을 이용한 돈벌이를 원천 금지했습니다. 무역 분야에서는 북한제 조형물 수입과 헬리콥터, 선박의 대북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이 밖에 교육 분야에서는 북한 학생들이 더 이상 스위스 교육기관에서 재료공학과 전기, 기계공학 등을 공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해 11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 2321호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탈북 대학생 2명이 미주 한인들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한국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 대학생 2명은 지난 2월 6일부터 18일까지 2주 일정으로 서부 로스앤젤레스 인근 대학 등을 둘러봤습니다. 탈북 대학생들은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북한 체제의 모순을 새삼 알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샌디에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협의회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주간 RFA 소식 심현지입니다.
기술을 배우며 창업도 하고 자립의 꿈을 키우고 있는 탈북 여성들이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김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바쁘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지역 자활센터입니다. 이곳은 국가가 지정한 기관으로 취업훈련이나 창업지도 등을 통해서 경제적인 자립을 돕고 있는 곳입니다. 이 자립센터 한켠에서 이렇게 재봉틀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곳은 탈북자들이 창업의 꿈을 키우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미래희망 수미인 자활사업단입니다. 수미인 자활사업단의 윤경 팀장입니다.
부천에 거주하고 계시는 북한 이탈주민 여성들로 모진 사업단이고요. 주로 홈패션 관련해서 미신기를 이용해서 홈패션 관련한 상품들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작업장입니다. 미신 관련, 홈패션 관련해서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상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많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판매하는 이 아이템도 중요했고 지금 선생님들 엄청 1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기술이 많이 늘었어요.
현재 이 수미인에서 일하고 있는 탈북 여성은 모두 4명으로 하나원 203기 동기들입니다. 미래희망 수민사업단에 첫 번째로 합류한 김선희 씨는 북한에서도 재봉틀로 옷을 만들어 입고 또 고쳐 입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한에 와서 같은 일을 한다는 게 처음에는 썩 내키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와가지고 다 이끌어주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자립할 수 있는 이런 걸 다 갖춰준다니까 그래 여기 오게 됐어요. 근데 왔는데 그때 선택 참 잘한 것 같아요. 와가지고 우선 사회 첫 발을 내딛으면서 좀 자신감이라는 이런 걸 여기서 많이 좀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이제 앞으로 후에는 뭐 자립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좀 낯설은 사회 와가지고도 내 절로 걸어갈 수 있다는 이런 걸.
탈북자들이 함께 일할 수 있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 수미인에 합류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결정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미인 사업단에서 누구보다 밝은 임순희 씨 역시 김선희 씨와 중국에서 한 동네에 살다가 남한에 입국하게 됐는데요. 하나원 퇴소 후 김선희 씨의 연락을 받고 지금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부지런해서 일하고 남는 시간을 쪼개어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션 학원을 다니면서 홈페이션 과정을 수료하고 그리고 양재 학원에서 초급을 하다가 지금은 미술치료 전문 상담사 공부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과에 지금 입학을 했어요. 저처럼 이제 그 북한 우리 동료들이 이제 마음의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제가 마음의 치유도 될 수 있게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센터장님께서 저희 상품들 많이 홍보해 주신 덕분에 저 성남 자활에서 인견 떼타월 세트 250세트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 좀 마저 원단으로 만들고 또 포장하는 걸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예.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수민 자활 사업단을 이끌고 있는 윤경 팀장 역시 탈북자입니다. 서로 언니 동생처럼 의지하고 있어서 일하는 성과도 더 좋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교육을 받으면서 꾸준한 매출도 함께 올리고 있습니다. 한번 주문이 들어온 곳은 단골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뜻의 수미인. 이곳에서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하나하나 성공의 문을 열고 있는 이들을 응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부천 소사지역 자활센터 송예순 센터장입니다.
다른 분들도 열심히 하시지만 이분들 특히나 이제 주문이 들어왔다 그러면 밤낮을 안 가리고 주문량을 정말 충분히 항상 소화해내세요. 어떤 때는 좀 빠듯하게 주문이 들어올 때도 있거든요. 뭐 일주일 안에 여러 개 뭐 해달라고 할 때도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무조건 고객의 응대에 적극 맞춰서 저희가 봤을 땐 내년 하반기 정도나 그때 창업을 할 때는 브랜드화 하시는 것들을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좀 멋지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까지 기대는 하고 있어요.
남북하나재단과 보건복지부에서 3년간 지원해주는 이 수민 자활사업은 재봉기술을 배우는 데 필요한 교육비 지원과 그리고 3년간의 기술교육을 지원해주고 이 교육을 마치고 창업을 원하는 탈북민들에게는 수선실과 세탁소 등의 창업 지원도 해줄 계획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탈북민들 그래서 목표도 더 뚜렷하고 그만큼 일에 대한 열정도 넘칩니다. 수미인에서 교육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3년의 기간이 끝나면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데요. 임순희, 김선희 씨 역시도 이곳에서 실력을 다지며 창업자로 성장하길 꿈꾸고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데 투자를 했어요. 첫 직장이 여기 자활센터다 나니까 자활을 선택했다는 생각이 너무 잘 들어요. 왜냐하면 뭐 돈을 투자한 게 아니라 열심히라는 그런 투자를 했어요.
지금 장업 나갈 생각하고 있어요. 리펌 수선 사장님 꼭 되고 싶어요. 열심히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 양재 학원도 고급 다니고 이제 양재 자격증도 따고 그래가지고 앞으로지 멋진 인생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심판 일정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분위기네요. 어떤 이야기인지 전해주시죠.
네, 박 대통령이 최종 변론일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일정이 바뀔 수 있다, 늦춰질 수 있다 이런 한간의 이야기에 헌법재판소가 최종 변론 일정을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이미 지정된 대로 27일이 최종 변론일이고 박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26일까지는 헌재 알려야 한다고 대통령 측에 재확인했습니다. 8명의 재판관이 합의해서 고지한 최종 변론일이 변경되는 것 없다고 오늘 분명히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도 상관없이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네네. 박 대통령뿐 아니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모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도 최종 변론일 바뀌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서 헌재에서는 최종 변론일을 24일에서 27일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연기 신청을 받아서 미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 변론일 후 헌재가 예고했던 3월 13일 이전 최종 선고는 유효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최종 변론 후 선고까지 통상적으로 2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평의, 평결로 이어지는 재판관 회의가 있고요. 결정문이 작성되고 최종 선고의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빠르면 3월 10일 이전에, 늦어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 전에 탄핵 심판 절차가 마무리되는 그런 일정입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 측에서 최종 변론에 앞서 제출해야 하는 최종 서면을 내지 않았습니다. 최종 변론 기일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어서 전체 일정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후 후임자 지명을 위한 인선을 시작하면서 박 대통령 측에서 헌재 변론 종결 늦춰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지금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헌재 대응에 시선이 쏠렸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일단 27일 최종 변론 기일 이후에 발표할 것이다 이런 전제 조건도 밝혔습니다.
이 청와대와 특검 사이에도 팽팽한 신경전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특검의 대통령 기소 중지 방침에 대한 문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사기간 연장을 기다리면서 대통령 대면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특검. 특검이 어제 내놓은 압박 카드가 바로 특검이 해체가 되면 박 대통령 수사를 한시적으로 기소 중지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야권이 추진했던 특검법 개정도 물 건너간 상황이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연장 승인 여부에 지금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오는 28일로 특검 수사를 마쳐야 한다면 검찰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지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 중지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놨었습니다. 청와대가 오늘 이에 대한 반응을 내놨는데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의 특권을 들어서 특검의 방침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특검이 다시 반응을 내놨습니다. 법리적으로 타당하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특검과 청와대 간의 대면 수사를 중심에 둔 이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내일 25일은 박 대통령의 취임 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헌재 출석, 특검 대면 수사 등 이 대통령을 둘러싼 문제를 고민하면서 청와대 관저에 머물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위안부 소녀상 관련 소식이네요. 한국 외교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사이에도 공방이 오가는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그 평화의 소녀상 설치 문제로 시작된 이 한일 간의 냉랭한 관계가 지금 한국 사회 내부에서의 갈등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인해서 일본 대사, 총영사가 일본으로 소환된 지가 벌써 두 달째입니다. 귀임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최근 부산시와 지역구청, 부산시의회에 소녀상 이전 설치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런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소녀상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어떻겠냐는 요구를 한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소녀상의 위치가 외교 공간 보호와 관련해서 국제 관행 측면에서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내용의 공문이었답니다.
네.
위안부 문제를 역사의 교훈으로 오래 기억하기보다 좀 적절한 장소로 옮기는 방안을 놓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데요. 이 외교부의 공문이 독일 뮌헨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 직전인 14일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소녀상 관련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시도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하지만 시민단체와 야당 정치인들 뭐 관련 단체에서는 외교부의 대응을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민심을 역행했다는 겁니다. 굴욕적인 외교이다, 요구다, 즉각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관련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일본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부산시 의회가 나서서 그 일본 총영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을 관리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도 소녀상 관련 갈등이 있었군요.
네네. 대구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 일단 그 갈등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네.
그 대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 범시민추진위원회라고 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그 대구 시내 중심가인 동성로에 이 소녀상 설치를 추진하면서 비롯된 일입니다. 동성로라고 한다면 서울의 명동에 뭐 해당하는 그런 곳인데요.
네.
시민단체에서는 시민 1만 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소녀상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구청에서는 뭐 도로교통법 등의 문제를 들어서 반대를 했다가 오늘 합의를 이뤘습니다. 동성로 대신에 근처에 있는 228 기념공원에 소녀상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뜻을 모았는데요. 228 기념공원, 그 이승만 대통령 시절인 1960년에 그 대구에서 일어났던 학생 민주화 운동을 기념해서 조성된 곳입니다. 대구의 소녀상 다음 달 1일 한국의 독립을 기념하는 3.1절 제막식을 잡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이제 마지막 소식이 되겠는데요. 오늘 북한 지역에서 지진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도 지난 며칠 사이 지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네네. 그 땅속이 움직이는 자연의 현상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이 한국과 북한 지역을 오가면서 이어지고 있는 지진은 관심이 모아지기 마련입니다. 평양 시각으로 오늘 정오쯤에 그 평양 동남쪽 33km 지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1시간 전인 한국 시각으로 11시 34분이니까 평양 시각으로는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죠.
네.
충북 옥천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9시경에도 인천 백령도 해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있었고요. 또 하루 전인 22일 오후에도 경북 경주시 지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 지진 규모 2에서 3 정도는 아주 민감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정도이고 큰 피해는 없었는데요. 지난 9월에 경상북도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일어난 이후 지금 계속되고 있는 여진, 또 지역을 옮겨가면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에 한국 사회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주 여진도 500여 차례를 넘어서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네. 지금까지 587차례, 거의 뭐 600차례 가깝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규모 5.0에 가까운 지진도 한 차례가 있었습니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를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